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지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이 말씀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 비유예요. 그걸 한 문장으로 문단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귀한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43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37절로 38절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맡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축복인데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와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2장 44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44절은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께 충성을 다한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반 성도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45절로 48절을 보시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에 처리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본문은 악한 청지기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이 출타한 틈을 타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결과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렀을 때 어미 맞고 악한 자가 받을 유례에 그러니까 법에 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한편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는 특히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그 탤런트의 비유에서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많이 우리가 은사를 받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여받은 달란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곧 그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자신의 탤런트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책망과 더불어 그런 행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돌보으면서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대체로 심판 또는 성령의 세례라는 내용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중의 심판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심판, 곧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설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0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란 그분이 감당할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기 위한 육적인 요소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인이 되는 길이십니다. 그 길은 결코 기쁨과 즐거운 길이 아니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길이었어요. 죽음이 수반된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셨던 거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는 흔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심정만을 일방적으로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통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귀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51절로 가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오심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그 평화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 선행 요행으로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에 오신 것이죠. 12장 52절로 5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에 앞서서 언급한 분쟁의 그 성격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비극과 심각성, 그 비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툴 대상이 아니거든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태인 까닭은 분쟁이 가족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그 결과는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관계까지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과 마가복음 13장 10절과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신자와 비신자라는 형식 때문이 아니라 신자의 진리성과 비신자의 진리성의 충돌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54절 5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므로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러한 꾸짖음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몹시 더울 것이라는 일기 예보는 정확히 맞추면서도 AD 70년에 닥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외형적인 경건 생활에 치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 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실책하고 계신 것이다 보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종교적 외형주의에 빠져서 땅의 바람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분별하지 못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영적 어두움은 예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더 나아가 깨달으려고 성실하게 노력하지도 않는 그들의 패역함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몸을 육적인 쾌락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취할 마땅한 태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2장 58절로 여러분들 모실게요. 58절 봐보세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것은 고소당할 자가 법관에게 가는 중에 해야 할 최선의 방책인데요.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고소할 자와 화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게 끌고 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 재판장은 그를 관속에게 넘겨주며 그 관속은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이것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겠어요, 여러분?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는 방해물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최후 심판날을 향해가는 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자들은 지금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59절.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렙돈. 이 렙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예요. 이렇게 하찮은 액수라 할지라도 갚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일단 주어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누가복음 12장을 정리하고 13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둘러선 모든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3장은 다섯 개의 소단락으로 이렇게 구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단락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나름대로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미묘한 것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각 소단원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적의를 가진 유대인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개라는 주제로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분인 1절로 9절 말씀은요, 갈릴리 그 피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 또 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 어디 있습니까?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서에 기록된 세 차례 안식일 논쟁 중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잘 우리 주님께서 묘사해 주고 계시죠. 다섯 번째 끝으로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예수님의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13장 1절이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에 또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랬습니다. 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한 소식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기록만 보아서는 이 사건이 언제 무슨 이유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당시는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혁명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어나는 거 아주 긴장된 시기였거든요. 그 긴장된 시기 가운데서도 이 갈릴리 쪽에서의 봉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법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위반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면서 제물을 드리려던 중 아마도 빌라도의 군사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수도 있다고, 뭐 격투가 벌어져가지고요. 그때 그들의 피가 그 제물에 묻혀진 사건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측은 빌라도가 로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총독으로서 그 위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반란을 일으키기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안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답변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인들의 죽음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 병, 과부가 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등 인생이 겪는 불행의 재반사항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당한 이유를 자기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그들보다 결코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사람의 죄가 결론은 그거에 차이가 별로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 속, 그러니까 우리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치마를 보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망대에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또 알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나 실로암 망대는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악용해서 만들었던 수로의 일부로서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박 담에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회개의 긴급성을 알리고자 하는 경고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준비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죽은 18명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선고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발생하는 갖가지 재난과 사고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자신의 신령 상태를 고요히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